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5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누가 주로 기도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아래로 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깊이 주여가 나와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던 분들도 죽을 생명에 위협이 오는 질병이 찾아오면은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못한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던 분들도 그 위기가 다가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이 위기의 시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했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쫙 깔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어둠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저는 이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사이에서 여기도 힐끔 저기도 힐끔 바라보고 있는 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조금 또 그들의 배를 불려준다고 믿었던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고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이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순수성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에 교패를 붙이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한 색깔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냐 하면 바로 그것이 부요의 신이었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곧 음란함을 즐기는 것과 같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들이 부요함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사탄이 역사했던 바로 그 엘리야 시대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해 있는지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 싫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타락이 팽배해져 있죠. 물질, 부요, 부요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순결한, 순수한 내 신분은 어디에 있는가 찾으실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러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분명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리는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섰습니다. 외롭습니다. 싸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4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죽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의인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환경이 굴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결단을 내린 싸움의 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의 격전지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싸움터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가슴 속에 가장 아팠던 것이 바로 무너져버린 그 제단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가는 그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 제단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무너져버린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이미 멀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물론 여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제단은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될 제단의 연기가 그 제단이 무너져버리고 다른 곳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숨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만몬신에게, 음란한 신에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단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입니다. 신앙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져버리면은 제단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이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제단의 불이 타오르기만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불을 끄트리지 않는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제단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흐트림 없이 연기가,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로만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그 심령 안에 제단의 회복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재건하는 방법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는 버려야 하고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악은 버리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쓰고 나누어주고 활용하고 이와 같은 것이지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 자세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제단은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색깔을 원하십니다. 나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선을 긋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색깔을 가진다는 것은 악한 자와의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2절이죠.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고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한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고 비가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잊어먹고 있을 만한 때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고 태양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땅은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먼저 아합에게 선포를 했죠.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 붙들고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시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무식해 보이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성도,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엘리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믿고 선포를 한 것이죠.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가서 마시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인가?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잘 되지 않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말씀은 안 하지만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불의 사자가 한 번 기도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두 번 기도하고 다시 보고 오라고, 세 번 기도하고 다시 보고 오라고.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응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불의 사자가 일곱 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난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맺어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왜 1년, 2년 기도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세월을 통해서 점점 길러져 온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때로 절망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이 말씀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비가 오지 않는 그때로부터 3년 6개월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이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요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라는 것을 이 흉년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려 3년 6개월간 기도했습니다. 첫째 한 달을 기도했고 둘째 달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3년을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결로 제시하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화해져 간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했고 일곱 번째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간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한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렙다의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평범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재건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나갈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겁니다. 이러한 심령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그래도 6개월 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제단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